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심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나십니까? 저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학교에서 믿고 보내고 학교에서 배워지는 교육은 정말 참 교육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의 교과서들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페미니즘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과서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과서를 혹시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죠? 그 아이들 그 교과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교과서 집으로 안 갖고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그 책가방 꼭 싸서 숙제도 점검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숙제도 거의 내주지도 않고 교과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교과서를 학교에다가 비치해두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그냥 그 주변의 필독서라든가 뭐 문제집? 근데 문제집을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지금 갖고는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여기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한 학부모님들 7명을 모아놓고 이제 독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 애들에게 읽혀지는 책들을 권해주고 이 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다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역사책이었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는 잘못됐어, 왜곡이 많이 됐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책을 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이게 이들이 너무 미묘하게 이게 좀 좋은 말들로 잘 감췄구나. 그래서 정말 이걸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사건이 또 교과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불법으로 수정을 했죠. 그 집필자의 도장이 있어야만 이게 수정이 가능한데 집필자가 정부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어떻게 수정하냐 나는 안 한다 했더니 그 인감 도장을 날조해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사회책이 그런데요. 기존의 사회책의 두께가 배로 두꺼워졌습니다. 근데 배로 두꺼워진 만큼 거짓이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과서 126쪽에 제가 거기 프린트물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좀 나눠주시면,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보시든, 제가 이걸 급하게 작성하느라 좀 오타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좀 봐주시고요. 그 기존 교과서 126쪽에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 수정된 교과서에는 82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민주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유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들을 정말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시민 참여로 바뀌었고요. 교과서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과서 110쪽에 대한민국 수립이 이제 수정된 교과서 57쪽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화시켜서 서술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깜빡했는데 타이머를 좀 맞춰놓을게요. 4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 교과서, 이 왜곡된 요것만 해도 진짜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지금 한 몇 가지를 좀 하려고 굵은 타이틀을 좀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그 정부와 나라의 차이는 큽니다.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네. 국민이죠. 근데 이 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정부는 수립이 돼요. 그것이 임시정부였습니다. 임시정부 때는 저희 영토 없었죠. 국민도 없었습니다. 다 일제치하에 있었으니까 뭐 대한제국의 뭐 국민도 조선의 국민도 아니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임시정부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하고 국가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우리를 국가가 아닌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괴뢰 집단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괴뢰 집단에서 살고 있습니까? 2천만 명의 인민들을 포로 상태로 잡아서 거대한 감옥에 가둬둔 북한이 괴뢰 집단입니다. 그것이 괴뢰 정부입니다. 근데 북한은 오히려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자국은 오히려 국가가 아닌 정부로 격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 수천 년 동안에 이어온 그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수많은 국가가 이제 한반도에 출현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했죠. 근데 거기는 상위 1%만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노비가 아니었으면 노비거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나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신분과 성별의 차이 없이 누구나 한 표씩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인의 공동체, 자유민주정의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 동방의 이런 국가들은 유독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까? 이런 고민을 한성 감옥 그 고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큰 어른이라고 했던 이상재 선생도 DNA가 한반도에는 DNA가 잘못돼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잘 못 먹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도 저 서방 국가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5천년 한반도의 그 샤머니즘 우상숭배의 그 뿌리를 끊고요. 기독교 인형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기반하여 국가를 기존의 국가들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저 좌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비아냥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놨습니다. 헬조선, 맞는 말입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헬조선. 북조선이 헬조선이고요. 헬이고요. 조선왕조가 헬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거룩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그 하늘하고 그리고 조선왕조의 그 하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하늘이라고 겹쳐서 생각이 드는 거는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더워 죽고, 얼어 죽고 그것이 지금 21세기의 개명천국에 일어나는 똑같은 현실에서 살고 있으나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교육만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이념하에 저희는 샤머니즘 우상을 끊어준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로 소산을 맺고 열매를 맺는 정말 구국강변의 거룩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교과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가치인 건국과 그 정체성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국가의 건국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영원히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학부모님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저지하거나 항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냥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는 좌파들이 계속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 이 민주는요, 지금 북조선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만이 있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터부시 여겼던 자유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좌파 정권의 역사 왜곡은 순간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조금씩 땅따먹게 하듯 야금야금 점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막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는 주인이 이제 그 하루를 머물려고 텐트를 쳤어요. 근데 이제 자기만 안에 있고 낙타는 바깥에 있으니까 불상에 다리 한쪽 넣어라 뭐 이렇게 하다 점점 텐트 안에는 낙타가 들어와 있고 주인은 바깥으로 내몰려 있는 이런 예언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유신헌법에 따른 통치 요것이 유신독재의 새마을 관련된 사진도 다 빠졌습니다. 한강의 기적 표현들이 삭제되었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혁명이라고 저들이 부르는 촛불 집회 소개가 아주 장황하게 그렇게 사술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두 대통령을 유독 대한민국 국민만 싫어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반면 우리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안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국력을 무력화하며 군대를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합니다. 탈북한 어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쌀을 달라고 하면 쌀을 줬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줄 거 다 주고 거덜라면 그때는 우리 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더워 죽고 얼어 죽고 결국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동화 중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그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떡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다 떨어졌으면 어땠습니까? 결국 그 떡장수는 그냥 호랑이한테 다 잡아먹혔습니다. 결국 이 사태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교과서가 불법으로 수정되어서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지만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이나 필독서들을 보면 이미 자유는 빠져 있고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정부는 구테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부 독재로 서술되어 있고요. 김일성 박헌영에 대해서는 통일 정보를 수립하려 했지만 좌절되었고 결국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바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 아이의 경험담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저의 아이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원래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바뀐 거예요. 자기도 이제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 이승만처럼. 근데 그날, 이제 어느 날 마침 학교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너의 꿈이 뭐니? 저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4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뭐니? 이런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번쩍 손을 들고 저는 훌륭한 정치인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가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혼난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건 그 아이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해서 놀랐습니다. 야, 그 민족의 원흥인 이승만이 뭐가 좋다고 뭐가 존경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참았을까요? 전화를 했죠. 무슨 근거로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이제 이렇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4.19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 계기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기 수업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요. 재량 수업입니다. 재량 수업. 그날에 만약에 4.19, 4월 19일, 5월 18일, 4월 16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4월 3일 뭐 4.3 사건 그날에 주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담임이나 그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재량껏 수업을 하는 걸 이제 계기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4.19였을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학교,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정말 이제 학교 다니기가 싫다. 너무 한계가 느껴진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울분을 토하는 거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4.19에 대해서 너무 그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듣고 읽기가 힘들었었던 거야. 그렇다고 그 전에 뭐 자기는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했다 봉병을 당했는데 또 뭐라고 혼자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소화하려고 엄마 저는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또 참았을까요? 저 또 전했죠. 뭐 어떤 계기로 이런 수업을 하셨냐? 어떤 교재를 선택하셨냐? 무슨 근거를 보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근거적인 자료를 달라.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이버를 검색하고 가르쳤답니다. 정말 여기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네이버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면 아이를 빼겠다. 교육청에 고발하겠다. 근데 선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반응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돌아 생각해보니 아 교육청 교육감이 누구였더라? 아 저들이 믿는 백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당했던 얘기. 근데 좀 두서없이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학교 이제 경험담이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잘 잡아내셔야 돼요.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저는 계속 지금 주장하고 예치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제도권 교육이라고 더 이상 믿고 맡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수요자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고요. 수요자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은 수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를 세세하게 피곤하시겠지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들으시는데 정말 예민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한 5, 6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양성평등이라는 말들이 보편화가 돼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아이가 계속 양성평등 하는데 귀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양성평등은 왜 양성평등이라고 그래?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양성평등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자꾸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날 왜 선생님 남녀평등이라고 안 하고 양성평등이라고 얘기 한번 물어보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그런 말이 이제 새로운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다. 양성평등은 모든 성에 대한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다. 남녀라고 분명히 규정짓지 않고 근데 그게 지금은 보편화가 되는데 그때는 그러질 않았었어요. 너가 이거를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제 기말고사였나 무슨 시험 평가 단원평가가 시험을 봤는데 얘네들도 참 바보 같은 게 보기에 남녀평등이란 보기도 있었고 양성평등이란 보기도 있었어요. 근데 쟤는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남녀평등에 이게 동그라미에서 한 거예요. 점수는 당연히 틀리게 나왔어요. 제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전화했죠. 아니 너네들이 이게 똑같은 말이라며 그럼 이것도 맞게 해주든가 양성평등 남녀평등 맞게 해주든가 근데 왜 남녀평등은 틀리다고 하고 양성평등은 맞게 해주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뭔가를 보지 않으면 이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 아이들을 잡고 있는지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 다 TV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영상을 항상 보여줘요. 저희 아이가 또 와서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귀에 거슬리는 말이 또 있어서 또 잡았어요. 근데 뭐 어떤 남자애가 뭐 여자 옷을 입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걔가 그 어떤 비중인데 거기에서 걔가 중요했어? 아니었어? 했더니 그 중요한 아이가 아니었어. 그냥 잠깐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줬죠. 분명히 봐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니네들 밑밥 깔아놨어. 그 다음엔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될 거야. 분명히 봐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보라고. 그리고 그걸 네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자꾸 참여하시고 자꾸 전화하지 않으시면 이 아이들은 그냥 그거에 익숙해집니다. 그 호주에 살다 온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호주에서는 여자, 개, 남자랍니다. 인권순위가.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한 게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게이들이 되게 지적이고 멋스러운 이런 인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시민권자인데 자기네들끼리 막 홍석천을 친구로 둔 걸 너무 부러워했답니다. 그게 당연한 문화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육을 아이들부터 그렇게 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땅 따먹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침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일곱 명의 이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독서 토론인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놀랄만 하지만 놀랄 일도 않은 것은 진짜 저들은 뱀처럼 간교하고 선동술에 너무나도 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미혹시키는 것에 탁월한 재주가 있고요. 웬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거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요즘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구한말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들이 생각납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몽 운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알고 듣고 하시죠. 근데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아는 것에 신념을 가져버리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뛰다 보면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자주 싸우고 분열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다르면 토론을 통해서 그것에 이제 합의점을 맞아야 되는데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자기가 어설프게 안 이거에 자기의 신념까지 탑재해버려서 서로 이제 옳다 주장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인연과 같은 목적을 갖고 왔는데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이제 민주주의 교육인데요. 정말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그 교육에, 교육 안에는 효를 빼앗았고, 효의 질서를 막 이제 무너뜨렸고, 또 인권이 없습니다. 저들이 가장 말하는 인권이죠. 민주주의 인권. 근데 인권이 없습니다. 그 학교 교육에 비단 이제 역사 교과서만 왜곡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도, 근본도 없는 학교에서 할로윈 데이를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놀이터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만 되면 교실에 귀신 모양의 장식품들로 장식을 해요. 호박 등을 만들고요. 그 안에 사탕과 가자를 넣어줍니다. 아이들은 사탕과 가자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인데요. 제가 막 가르치고 있다가 무심코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큰 창이 있잖아요. 막 애들 보고 가르치다가 이렇게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승사자 모자들이 둥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아이들이 쑥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할로윈 모자, 검은색 모자 있잖아요. 하나같이 그거를 다 쓰고 이제 이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그 모자만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귀신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할로윈 데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너 이런 거 샀니? 학교에서 사갖고 갖고 왔니?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을 담임선생님들이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아이가 막 수업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고 학원 가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녔다고 뭐가 그렇게 학원을 빨리 가고 싶냐 물어봤더니 학원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과자도 받아야 되고 사탕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그 아이 학부모하고 이제 통화를 몇 번 상담 때문에 해봤는데 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느낄 정도였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이라 너무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너의 엄마가 할로윈데이 이런 거 갖고 가면 뭐라고 안 하시냐? 뭐라고 얘기 안 해주셔? 엄마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영혼을 그 사탄이 잡는 이 행위인 것을 이거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할로윈 대회가 되면 거리나 마트를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할로윈 그 장식품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상업 물품으로 막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것을 재미있다고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웃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로 제대로 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될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 전혀 상관없는 학교에서 앞장서서 이 할로윈을 기념하고 축제하고 그리고 정작 크리스마스는 나 몰라라고 이런 걸 봤을 때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 살아요. 혹시 서구에 사시는 분이 이제 계실지 모르는데 왜 뜬금없이 서구에 사는지 사냐고요? 말씀을 하냐면 얼마 전에 서구청에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생존 발달 참여 보호권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성장할 당신을 응원한다라는, 여기서 당신은 아이들이에요. 당신을 응원한다는 내용의 아동의 권리찾기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축제라고 해서 저도 애들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아, 요즘엔 정말 하루라도 안 놀라면 안 되는 세상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게 해준다더니 정말 하루하루가 스펙타클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행사장의 스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떼학볕이었는데 떼학볕에 어른들을 총재하느라고 진땀 흘리는 아이들을 보니까 당당한 권리를 찾고 행복한 축제가 아닌 노동처럼 보이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중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마한 초등학생 아들이 줄 서세요 뭐 이러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일하는 일, 어른이 하는 일을 하면서 어른들의 흉내를 내는 거죠. 애들이 그런 것을 마치 아이들이 권리인양 특권을 주는 것처럼 가르치고 결국엔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마치 홍위병을 키워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저는 받았습니다. 경악스러웠던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곳곳에 그 스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 아이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검은 치마를 입었고 흰색 조거를 입었고 말 안 하셔도 하죠. 붉은 꽃을 달았습니다. 이러고 아이들의 곳곳을 다니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홍위병이라는 말밖에는 생각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식 없이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의 미혹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이 마른 뼈가 되어가는 동안에 부모들에게도 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습니다. 혁신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혁신학교, 이것이 이제 좌파들이 이제 만든 학교인데요. 이 혁신학교의 병폐 중에 병폐는 부모 교육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혁신학교가 좋은지 알고 혁신학교 보냈다가 부모 교육 받으라고 얼마나 이렇게 막 문자 오고 이러는지, 그 부모, 학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의 유혹의 손길을 뻗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예쁘게 말하면 자녀도 이쁘게 말해요 라는 내용으로 이제 부모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 말은 차분하게, 목소리와 말투는 부드럽게, 자녀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말하기,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음 말하기, 가장 중요한 건 자녀 존중하기.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들이 막 이렇게 하시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각 항목의 부연 설명 어디에도 부모 존중과 부모에 대한 예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들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를 강요하며 부모는 한없이 참고, 소위 말하면 아이들 비유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벌도 안 되고 엄격한 말로 훈육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나라에서 가정의 체벌까지 단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 공산주의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물은 끓고 있는데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끓는 물에 담겨져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지 정말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공익 광고를 보셨습니까? 이 홍보물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내 삶의 주권을 갖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들의 이상적인 세계관이고 그들이 실현하는 정치체제는 더 지독한 독재를 구축, 개개인을 노예화, 계급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아이들을 우상 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 교과서 내용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 여기서 특정 종교는 저희 기독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종교를 역차별하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2호선으로 보이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부연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2호선으로 보이는 지하철에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이야기해보자라는 첫 단원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원이에요. 소시민, 노동자, 외국인, 노인, 아동 등이 모이는 가운데 성경책을 손에 들고 뭔가를 외치는 사람이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뒤에 선 사람들은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기독교인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으로 모사하여 오히려 기독교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하철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학생들에게 이런 행위의 문제점을 묻는다면 노방전도 전체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례로 저도 이제 지하철을 얼마 전에 2호선을 타고 한참 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안내방송에 갑자기 특정 종교를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타고 있는 승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내려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안내방송들을 가감없이 할 수 있어도 용인이 되고 허용이 되는 것은 이런 교육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런 교육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무 의식 없이 그런 방송이 나와도 이게 잘못된 거네? 부당한 거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에는 포교활동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 포교활동인 전도 및 선교의 자유가 당연히 제지되어야 할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와 민주주의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아이들의 놀 권리입니다. 지금은 다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다움, 여성 다움, 남성 다움,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다움으로 잘 이행할 때 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 다움의 공부할 권리를 학교에서는 박탈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질 권리로 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놀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이들 학교에서 노는 학교를 만들어주자. 아이들을 경쟁구대에서 가둬놓지 말자. 공부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 없는 사회가 있습니까? 경쟁 없는 세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형제끼리도 밥상을 차려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경쟁 없는 사회는 주는 대로 먹는 배급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급을 타러 갈 때도 경쟁 안 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이것도 다 경쟁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한 시대에 경쟁구도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아이들을 경쟁구도에서 빼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세계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세워지는 그 경쟁구대에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하향평준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향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요, 사교육이 없을 정도로 아침 8시에 등교해서 저녁 7시에 옵니다. 공교육만으로. 우리나라 저 좌파들을 그렇게 물고 빨고 있는 중국만 해도 그렇게 공부에 열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처럼 정말 돼지, 개돼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동성애 페미니즘 교육인데요. 제가 요거 나눠드린 것 중에 10대에게도 안전하게 사랑하고 섹스할 권리가 있다라는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는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서술한 사람이 저는 읽고도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쓴 사람이 여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10여 분 남았으니 빨리빨리 할게요. 17살에 뭐 폐가를 찾아서 뭐 술병을 들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열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보니까 이게 미디어가 정말 얼마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미디어에서 보는 그 멋들어진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런 것은 자기네들에게 허용되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술을 사서 폐가를 찾아서 흘러 들어갔답니다. 거기에서 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내용에 그리고 16살 가을에 또 엄마 아빠하고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집을 나왔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아이와 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생겨서 계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몸을 쓰다듬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에게도 쾌적한 장소에서 술을 먹거나 섹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거 유인물을 빼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글을 쓴 이 사람이 학교에 초빙 강사로 성교육을 하러 다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성교육을 할까요?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 전 유초등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커플이 학교 구석에서 키스를 하다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들켰다. 그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자 선생님이 키스한 학생을 혼냈다고 한다. 그 학생들을 혼난 뒤에 자기들의 스킨십을 잃은 1학년을 찾아다녔다. 선생님은 왜 해당 학생을 반성하지 않고 1학년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다. 뒤에 넘어서 숨어서 한 건데 그걸 굳이 봤다고 선생님한테 잃은 1학년들이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지은이가 우선 청소년에게 애초에 이런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애초에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또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한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의 혼숙을 법적으로 금지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애초에 허락한 공간이 있는 걸까? 있긴 한 걸까? 이렇게 물음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혼숙하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내줘야지 맞습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난 1학년 학생을 찾은 이유는 자기는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리갈굽의 문화처럼 선생님이 권력으로 학생을 눌렀으니 그 권력을 보고 배운 2학년이 1학년에게 똑같이 휘두른 것뿐이다. 그래서 그 2학년이 1학년을 찾아내서 폭력을 휘두른 거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평등해야 안전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느 이제 편의점에 그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자에게는 콘돔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이거는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학생이. 그 내용인 즉 최근에는 한 편의점 점주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팔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를 편의점 옆에 붙였다. 한 청소년은 그 안내문 옆에 정문의 대자보를 붙였다. 콘돔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콘돔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당당하게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자행하다 보니까, 혹시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시는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저희 아이하고 그 놀이공원 갔을 때 줄을 서는데, 정말 이렇게 낯이 뜨거워갖고, 교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서로 너무, 그러니까 허리를 감싸안고 부둥켜안고 뭐 사방팔방에다 뽀뽀를 해대고 바로 앞에 이제 조그만 애가 있는데 어디 이 아이를 눈을 갈 수도 없고 왜 이런 이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정말 부끄러운 것 없이 이렇게 벌건 대낮에 어른들이 다 있고 누가 다 보는 그 이렇게 다 오픈돼 있는 그 공간에서 그런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을 여기서 풀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고 섹스할 권리는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거야라고 가르치니 이 아이들이 그것이 양심도 죄의식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태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경험 부족의 성적 의사소통과 실천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역량을 쌓기가 어려워서 성관계에 대한 것이 안전하게 하려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장에 뒷받침되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난리가 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남에서 한참 난리죠. 경남에서 이제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고 학부모들이 난리를 쳤고 얼마 전에는 그 부천시청에, 요번 주였었어요. 부천시청이 젠더마을, 부천에 진짜 젠더마을을 형성한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기도하는, 이제 저희 행동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갔습니다. 시청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젠더마을 이제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또 있었던 그 전교조 맞장 집회 있었죠. 거기서 저희가 그때도 성공을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성공한 기쁨으로 강화문 대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혔던 것은 저희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학부모입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저항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학부모의 신분을 밝혔어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유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선생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한테 이러고 다닙니다. 학부모한테 선생이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런 선생 밑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KBS 토론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민이 정교조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여태 우리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여태까지 우린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침묵으로 모든 악행들을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땠습니까? 자유를 다 빼앗겼고 간신히 자유의 정말 그 생명력을 호흡기를 차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저항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지켜야 될 국방력이 약하니까 미국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데 너무 많은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자주국방. 그래, 자주국방 하자.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핵 개발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만 완성이 되면 나는 물러날 거야. 조용히 살 거야. 근데 그 직전에 서거하신 겁니다.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싸움에서 일하자고. 지금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고요. 일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이 소중한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가난을 이겨내는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윗세대는 침략을 통해서 정말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셨습니다. 30대부터 50대 너무나도 그분들이 고생한 그분들이 지켜온 자유를 저희는 정말 소중한 가치도 없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저희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려받은 이 소중한 자유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몫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유는 핏값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공짜라고만 알고 살았던 이 자유 결국은 이 위기 가운데 오다 보니 정말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저항하고 피 흘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25 때 우리가 핏값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핏값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 유엔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핏값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가 더 확산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동조하지 마시고 이제는 목소리를 내시고 각자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항의 전화 해주실 분들을 항의 전화 해주시고 나오셔서 정말 머릿수 채우시고 목소리에 힘 내셔주실 분들은 내셔주시고 그래야 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저희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건국 이념의 뿌리를 두고 이 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계획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에 억압되어 있는 저 인민들을 저희들이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존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북한의 인민들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못다한 것을 해야 될 때이고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자유, 정말 소중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23초 남아서 요거 유인물 또 하나 얇은 거 있어요.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만들어 온 게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미래엔 천재교육 이런 출판사들 다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교육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몇 쪽까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까지 그거 타이핑 쳤어요. 그래서 오타가 좀 있는데 대충 좀 그 오타는 알아서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 중요한 자료니까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꼭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꼭 보시고요. 참고하시고 이제 아이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웃, 모두 이 나라 전체가 키워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에서 어떤 엄청난 악행이 벌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교육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고 있는지를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말씀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꼭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올바른 이념, 가치 이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기독교 이념 국가,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4, 50대, 30대부터 50대, 우리가 윗세대들에게 물려받은 이 자유,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꼭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여 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